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의 북핵 6자 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가 이틀간의 평양 방문을 마치고 오늘 귀국했습니다. 우다웨이 특별대표는 베이징 공항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당국자들에게 해야 할 말은 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금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 특별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자제할 것을 요구했지만 뚜렷한 답을 받지는 못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은 앞서 어제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한 북한에 신중하게 행동하라며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우다웨이 특별대표의 방문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도발에 나선다면 북중 관계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어렵게 진행 중이던 시리아 평화회담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스테판 데 미스트라 유엔 시리아 특사는 오늘 시리아 반정부 협상 대표단과 만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회담 당사자들 모두가 아직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미스트라 특사는 또 일시적인 중단이 회담 종료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시리아 정부가 반군 장악 지역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방해해 어떠한 진지한 토론도 이루어지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시리아 정부 측 협상대표인 바샤르 알 자파리 유엔 시리아 대사는 이번 회담은 반정부 측이 전제 조건을 내세우는 바람에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에 파병된 미군 규모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많다고 미국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과 싸우는 이라크 보안군을 훈련하고 준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 지상군 병력 3,550명이 파병됐다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라크 주둔 미군 병력은 3,870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스티브 워런 연합군 대변인은 순환 배치되는 병력 규모 등을 감안해 당초 발표치보다 수백 명이 더 파견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군 관리들은 그러나 현재 이라크에 파병된 미군은 전투 역할을 맡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세계 경제의 약 40%를 차지하는 미국 등 12개 나라 대표들이 오늘 뉴질랜드에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협정 당사국 장관들은 이 협정이 각국의 번영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증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TPP를 자신의 재임 중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TPP는 해외에서 미국의 지도력을 강화하고 국내적으로는 좋은 일자리를 지원할 것이라며 의회의 신속한 비준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TPP가 미국인들의 일자리 비용을 증가시키고 미국의 해외 상품들이 넘쳐나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지난해 연간 실업률이 4.2%로 집계됐습니다. 쉬사우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장은 오늘 기자설명회에서 지난해 도시근로자들의 실업률이 4.2%로 나타났다며 중국은 지난 10년간 평균 4에서 4.3%의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쉬 위원장은 특히 지난해 실업률은 정부의 목표치 4.5%보다 여전히 낮다며 이는 사회적 갈등을 빚지 않는 건전한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공식 실업률 통계에 의문을 제기하고 중국 경제는 이미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었으며 앞으로 몇 년간 일자리 불균형 현상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지난주 실종된 이탈리아 대학원생의 시신이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수도 카이로 외곽에서 발견됐습니다. 이탈리아 외무장관은 실종 대학원생 길리오 레게니시의 시신이 어제 카이로에서 알렉산드리아로 연결되는 도로변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레게니시의 시신은 발견 당시 고문을 당했음을 시사하듯 화상 등 여러 상처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외무부는 자국 주재 이집트 대사를 불러 레게니시의 사망사건 조사 과정에 이탈리아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최대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관리가 대독한 성명을 통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용납될 수 없다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의지가 없이 오직 북한 체제를 지속하기 위한 수단이자 고육책이라고 생각한다.
북한 방문을 마친 중국의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는 북한에 할 말을 냈지만 그 결과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로켓 발사 거리와 궤도 진입 부분에서는 개선을 보였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전환 시 필요한 핵심 기술 수준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한편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오후 늦게부터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데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예고한 데 대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대북 제재의 미온적인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라며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매번 반복되는 긴장 유발과 도발 행위는 한국 국민을 위협하고 공포심을 극한으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공조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의 대독 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유엔 제재가 논의되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도발을 하겠다고 공표한 것은 유엔 제재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의지가 없이 오직 북한 체제를 지속하기 위한 수단이자 고육책이라고 생각한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의 행동이 앞으로도 체제 유지를 위해 국제사회를 향한 협박을 계속하겠다는 뜻이라며 북한의 이런 오판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강력한 유엔 제재를 통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3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힌 데 이은 박 대통령의 이번 성명은 결국 혹독한 대가의 핵심이 강력한 유엔 제재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한국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회의 직후 공식 입장을 낸 지 하루 만에 별도로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엄중한 상황 인식이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북한이 지난 2일 국제해사기구 등의 국가우주개발계획에 따라 지구 관측위성 광명성을 쏘아올리겠다고 통보한 이후 박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도 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명백한 위반이기 때문에 그동안 받은 제재보다 더 강한 제재를 국제사회로부터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이 강력한 유엔 제재를 거듭 촉구한 것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도 대북 제재의 미온적인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재차 압박하는 메시지도 담겨 있다는 분석입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입니다.
유엔에서 다 그 제재를 열심히 했는데 그중에 이제 중국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미국과 한국이 지적했기 때문에 다시 유엔을 강조한 것은 중국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중국은 지난달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대화와 협상 등 3원칙을 강조하며 북한 측과의 대화 노력 없이 일방적인 제재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이틀간의 평양 방문을 마치고 오늘 귀국했습니다. 중국과 북한 관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놓고 갈림길에 섰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는 4일 베이징 공항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당국자들에게 해야 할 말은 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금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 특별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자제할 것을 요구했지만 뚜렷한 답을 받지는 못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4일 기자설명회에서 우 특별대표의 방북과 관련해 한국과 중국 간에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외교 통로로 우 특별대표의 방북 결과를 설명받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국제기구에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한 지난 2일 우 특별대표는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우 특별대표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을 사전에 통보받았는지 아니면 평양에 도착한 뒤 들었는지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른바 위성 발사 문제는 중국이 사전 통보를 받았더라도 문제지만 우 특별대표가 평양에 도착할 때까지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앞으로 북한과 중국의 관계 악화에 새로운 불씨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만약 중국이 사전 통보를 받고 우 특별대표를 평양에 파견했다면 북한에 대한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에 반대했던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곤혹스런 일입니다.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우 특별대표의 방북 일정은 핵실험 관련해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도록 설득하는 것으로 바뀌었겠지만 이 설득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중국의 외교에 큰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중국 외교부 루캉 대변인은 3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한 북한에게 신중하게 행동하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경고는 지난달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있은 다음 날 결연히 반대한다는 성명에 잇따라 나온 것입니다. 북한이 우 특별대표의 방문에도 미사일 도발에 나선다면 지난해 모란봉 악단 사태 이후 잡음이 나던 북중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국립외교원 김한건 교수의 전망입니다.
북한이 제 갈 길을 확실히 가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표현했기 때문에 북중 관계는 다시 한번 정세계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이 미중의 전략적 경쟁 구도상 북한을 전략적으로 포용해야 하는 필요성은 분명히 있지만 현재 이런 제재가 강화돼야 된다는 국제사회의 압박에서 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실험까지 한다면은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고 또 당분간은 북중 관계가 경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한국 내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중국이 자신들의 원칙에 따라 대화로 현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하겠지만 북한이 이에 호응할 것 같으면 진작에 호응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중국을 지렛대로 삼아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중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미사일이나 잔해물 일부가 한국 영토나 영해에 떨어진다면 요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변인은 현재 한국군이 보유한 패트리언 능력으로 요격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면서 한국 영토와 영해 내 떨어지는 지점과 피해 정도에 따라 자위권 차원에서 응당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격 체계와 관련해서는 미한 연합 방위 작전 틀에서 운영될 것이라며 주한미군이 보유한 패트리어3도 요격 수단으로 동원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문 대변인은 현재 미국과 한국이 긴밀한 공조 아래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활동을 집중 감시하고 있으며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기 위한 전력 배치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오는 8일에서 25일 사이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국제해사기구 IMO에 통보하면서 구체적인 발사 시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국제해사기구에 통보한 8일에서 25일 사이엔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비롯해 남북한 모두 명절을 쇠는 설날 연휴,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2월 16일 광명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발사 기간을 특정해 제시함에 따라 미사일 발사 시점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먼저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확정된 이후 미사일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북한이 과거에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나온 뒤 새로운 도발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북한은 이미 그 제재를 다 생각하고 있고 또 그리고 그 제재가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이 없으면은 그렇게 효과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나오면은 한 3, 4일 후에 곧장 맞대응 무력 시위로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이 크고
이와 함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이자 민족 최대 명절로 꼽히는 광명절을 더 고려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북한이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절에 축포 차원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입니다.
날짜를 보면 8일부터 25일까지 날짜를 딱 꼽으면 16일이 딱 가운데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왕서 올 거면 김정일 생일날 해가지고 선대 수령의 업적을 칭송하고 자기들 어떤 정통성을 과시하고자 하는 목적이 하는데 그러니까 기왕 쏘는 거면은 그날 쏘자.
또한 북한이 그동안 한국의 취약 시간을 노려왔다는 점에서 다른 변수들을 제쳐두고 설 연휴 기간에 전격적으로 발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발사 시기를 국제해사기구에 구체적으로 통보하긴 했지만 발사를 보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양무진 교수는 북핵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의 방북과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한 시점이 겹치는 만큼 북한이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북중 간 접점을 찾았다면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보류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예고한 대로 발사 수순에 들어갈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기상 조건 외에 안보리 결의나 우다웨이의 방북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란 지적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연구교수입니다.
인공위성이라고 국제기구까지 통보를 해뒀어요. 이거는 뭐 자기가 국제사회에 이렇게 내가 쏘겠다고 인공위성 쏘겠다고 했는데 거기 가서 우다인지 뭐 누가 이렇게 가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걸 그만둬버리면 그럼 결국 미사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스스로가. 정해진 날짜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상 조건이에요. 기상이 가장 좋은 날짜를 한 3개나 4개 정도 예비를 잡아서 앞쪽에서부터 쏘기 시작할 겁니다.
김 교수는 이어 오는 5월 제7차 당대회를 앞둔 북한에게 있어 2월은 미사일 발사의 최적의 시기라면서 4월엔 최고인민회의를 비롯해 태양절과 건군절 등 중요한 행사들이 많아 미사일 발사 시기를 늦출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4월에 있을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선 한 달쯤 전부터 인민들을 동원해야 하고 더불어 안보적 측면에서 핵무력과 인공위성 발사 등 국가적 행보를 3월 이전에 마무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김 교수는 내다봤습니다. 한국 군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말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증축 공사를 완료했으며 3단 로켓 추진체를 발사장에서 조립할 수 있도록 대형 조립 건물까지 갖추었습니다. 또한 조립 건물에서 발사대까지 두 개의 자동 레일을 깔아 로켓 추진체를 발사대까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을 현대화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미국 첩보위성의 감시와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발사대에 가림막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최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차량과 사람의 움직임이 지속해서 포착되고 있다며 북한이 언제라도 장거리 미사일을 기습 발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민입니다.
북한이 이달 중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역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로켓 개발 과정을 오랫동안 관찰해온 미국의 천체 물리학자와 군사 전문가들은 발사거리와 궤도 진입 부분에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전환 시 필요한 핵심 기술 수준에 대해선 신중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전문가들의 분석을 취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역량을 평가하는 잣대로 사거리는 물론 핵탄두 소형화, 대기권 재진입, 유도 제어 기술 등을 주목합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로켓은 위성체를 궤도에 올리는 방식이었지만 북한의 탄도 기술 수준 등을 감안할 때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라는 게 주변국의 시각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상업위성 사진 분석업체 올소스 애널리시스의 조셉 버미데즈 선임 분석관은 3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이 발사를 거듭하면서 이 같은 역량을 진전시키고 있지만 습득한 기술을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횟수의 실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We know they've demonstrated that they can actually put something in orbit. It's not stable, but they've been able to put it.
북한이 지난 2012년 12월 발사를 통해 로켓의 탑재물을 불안정하게나마 궤도에 진입시켰고 로켓의 분리 역시 성공시켰으며 비교적 무거운 탑재물을 실어 올릴 수 있는 역량까지 보여줬지만 반복해서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아직 증명하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버미데즈 분석관은 북한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역량을 갖췄는지 역시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북한 로켓의 크기와 그 밖의 다른 요소들을 고려할 때 이론상으론 미국 본토에 도달할 역량을 갖기 일보 직전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If you look at the size and a bunch of other technical aspects, they are right on the verge.
브로스펙톨 미국 안젤로 주립대 교수는 북한이 이미 지난 2012년 12월 은하 3호를 발사하면서 알래스카, 하와이 그리고 미 서부 지역 일부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로켓의 추진체가 더욱 커진 것으로 가정할 때 추가 로켓 시험 발사에 성공할 경우 시애틀부터 샌디에고까지 미 서부 전역이 북한 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The missile that they're going to test now probably will have a longer range because it's got a bigger rocket booster. So
백털 교수는 북한이 적어도 지난 2년간 이란과 협력해 로켓 추진체를 개발해왔고 동창리 발사시설을 확장한 것을 볼 때 지금껏 봐왔던 것 가운데 가장 대형 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이란이 80톤짜리 새 추진체를 공동 개발하기 위해 기술자들을 북한에 보냈다며 이란을 제재한 바 있습니다. 버미데즈 연구원은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만큼 작게 만드는 소형화와 관련해 북한의 기술 완성 여부를 알기 어렵지만 그동안 보여준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이론상으론 가능할 수 있다는 다소 조심스러운 평가를 내렸습니다.
We just don't know until they actually do it. But once again, this is one of those instances where if you look at the state of their technology.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사무차장 역시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을 가늠하기엔 수집된 정보들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 보유국들의 과거 핵 개발 과정과 마찬가지로 북한 역시 치밀한 계획 아래 초기부터 소형화에 매진해 왔을 것이라는 선에서 말을 아꼈습니다.
If we look the history of any country which you know developed nuclear weapons, it was important from the very beginning that they make it.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북한이 소형화 등에 필요한 기술을 얻는데 여전히 제약이 많다며 정교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완성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버미데즈 분석관은 북한 로켓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관련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북한이 수십 년 전 미국과 옛 소련, 중국 등이 사용하던 기술 수준에 도달했을 것이라면서도 여전히 이론상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North Korea should be able to, you know, produce a re-entry vehicle that's equal to a first generation.
핵탄두를 실은 로켓이 대기권 밖으로 올랐다가 다시 무서운 속도로 지상을 향해 떨어지면서 엄청난 진동과 열을 발생시키는데 이를 견딜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실제로 설계하는 것은 이론상의 역량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절차라는 겁니다. 미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의 조너선 맥도웰 박사는 북한 로켓의 대기권 재진입 시험에 대한 어떤 공개적 정보도 접하지 못했다며 로켓이 매우 빠른 속도로 떨어지겠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낙하 속도에는 훨씬 못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have not seen any public information about high-speed re-entry tests.
니칸센 스탠포드 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도 북한 로켓의 재진입 기술은 제대로 시험을 거치지 않아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활용되기엔 턱없이 낮은 수준일 것이라며 비슷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반면 백돌 교수는 북한이 일반적 관측보다 훨씬 진일보한 탄도 재진입 역량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북한이 이미 스커드, 노동, 무수단 등 중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재진입 기술을 개발했고 장거리 미사일의 재진입 기술 역시 적어도 3년 전 갖춘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They've already got the technology that they've done it with several other missiles, the Musudan, the Nodong, all of their Scud missiles.
맥도웰 박사는 북한 로켓의 유도 제어 역량과 관련해 북한이 최근 통보한 추진체 낙하 예상 지점은 2012년 발사 당시와 비슷하지만 그 범위가 다소 축소됐다며 이는 반복된 시험을 통해 정확한 낙하 지점을 보다 잘 예상할 수 있을 만큼 관련 기술을 개선시켰다는 방증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 have announced the splashdown areas for the lower stages of the rocket.
하지만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제로 개발 중이라면 미사일이 미 서부 어느 곳에 떨어져도 상관이 없는 만큼 특정 도시를 겨냥할 정도의 정확도까지 갖출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장거리 로켓 역량을 1960년대 초 미국과 옛 소련의 기술 수준에 비유하면서 작은 규모의 위성을 낮은 지구 궤도에 진입시킬 수 있는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옛 소련이 과거 우주 개발 경쟁을 벌이며 단기간에 수많은 로켓을 시험 발사한 것과 달리 몇 년에 한 번씩밖에 발사하지 못한 북한은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센연구원은 지난달 말 동창리 발사장을 근접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발사를 예고한 로켓이 지난 2012년 12월 발사한 은하 3호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또 로켓 규모가 훨씬 크고 내부에 추가 장치를 부착했을 수 있지만 북한이 통보한 추진체 낙하 예상 지점을 볼 때 로켓의 각 단계의 성능이 3년 전 발사 때와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은 지난 20년간 북한의 채권을 한 번도 보유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역시 미국의 채권을 보유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로 나타났습니다.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최근 미국 해외 채권 보유 현황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4년부터 2014년까지 20년간 미국 정부나 미국의 민간 기업, 개인 등이 북한의 채권을 보유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액이 줄곧 0달러였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이 채권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는 북한을 포함해 모두 30개 나라에 달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시리아와 수단, 라오스처럼 오랜 기간 미국과 적대적이거나 관계가 소원한 나라도 있지만 솔로몬제도, 세인트 헬레나, 서사하라 등 인구가 작은 나라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해외 언론 등에 따르면 북한은 1970년대 말 유럽의 100여 개 은행으로부터 수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받은 뒤 1980년대 들어 이를 부도 처리했습니다. 이후 프랑스의 한 은행이 1997년 북한의 부도 채권을 유동화하면서 고위험 상품으로 거래하기 시작했고 현재 이 채권은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당 10에서 20센트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미국의 채권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는 북한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1994년부터 2014년 6월까지 미국이 채권을 보유한 국적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재무부는 이달 중순에 2015년 통계를 포함한 새로운 자료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미북 간 금전 거래가 전혀 없는 현 상황에선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번 자료는 미국 재무부가 뉴욕 연방준비은행,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함께 매년 진행하고 있는 채권 현황 조사를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보유한 해외 채권은 2014년 12월 기준으로 총 9조 6,4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미국이 가장 많은 채권을 보유한 나라는 1조 3천억 달러의 영국이고 이어 영국령 케이맨 제도, 캐나다, 일본, 프랑스 순이었습니다. 한국은 178억 달러로 미국이 12번째로 많은 채권을 보유한 나라로 나타났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일본인들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를 국제 테러 조직의 미국에 대한 9.11 테러 공격에 비유하고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이 전문가는 북한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경제연구소에서 3일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최근 초대소 북한 납치 프로젝트의 진실이란 제목의 책을 펴낸 미국 뉴욕대학교 부설 아서 카터 언론연구소의 로버트 보인튼 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일본인 납치 사건을 재조명했습니다.
People began disappearing from Japan's coastal towns and cities in the fall of 1977.
보인트 소장은 북한이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를 거치며 많은 일본인들을 납치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처음에는 납치된 일본인들에게 공작원 교육을 했지만 이 같은 계획이 실패하자 나중에는 북한 공작원에게 일본어를 가르치는 일을 시켰다고 보인트 소장은 말했습니다. 보인트 소장에 따르면 납치된 일본인들은 평양 인근의 초대소에서 일반 주민들과 격리된 채 생활했습니다. 이들 중 5명은 북한과 일본의 합의에 따라 지난 2002년 일본에 귀국했습니다. 보인트 소장은 당시 일본인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My Japanese friends told me that the abductions were Japan's 9/11.
자신의 일본인 지인들은 납치 문제를 미국이 9.11 테러 공격으로 받은 충격에 빗대 일본판 9.11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보인트 소장은 일본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번영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믿었던 일본인들은 자국민을 북한의 납치로부터 보호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의 납치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보인트 소장은 북한과 외교 관계가 없고 일방적으로 행동을 취할 군대도 없는 일본으로서는 특별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일본인들은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 문제 해결에 전향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별로 없을 것이라고 보인트 소장은 내다봤습니다.
After that loss of face, you know, when the head of North Korea gets up, a man who's never said
지난 2002년 북일 간 합의가 결렬되면서 두 나라가 서로 신뢰를 상실한 상황에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보인트 소장은 1990년대 군한행군 당시 북한 사회가 너무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북한이 실제로 납북된 일본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캐서린 문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는 북한이 국제적인 책임 문제 때문에 납치 문제 해결에 소극적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By national laws in most societies and international law. And so
납치는 모든 나라와 국제사회 법률에서 명백한 범죄라는 겁니다. 문석자는 또 북한이 일본인 납북자들과 그 자녀들을 정치적 인질로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지난해 북한과 유럽연합의 무역액이 대폭 줄었습니다. 이런 감소세는 유럽에 대한 북한의 수출 감소가 원인이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5년 북한과 유럽연합 EU의 교역액이 전년도와 비교해 크게 줄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집계한 결과 작년 북한의 대EU 교역액은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약 2,80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인 2014년과 비교해 거의 40% 감소한 겁니다. 2014년도 북한과 EU의 교역액은 4,600만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분석 결과 이런 감소세는 수출이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0월까지 북한의 대이유 수출액은 약 1,100만 달러로 2014년과 비교해 약 62%나 줄었습니다. 반면 수입은 약 1,700만 달러로 2014년 대비 1%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이 EU에 수출한 주요 품목은 전기기구류가 2014년보다 178% 증가한 430만 달러를 기록했고 무기화학제품이 약 320만 달러, 그리고 철강제품이 약 12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주력 수출품 가운데 하나인 광산물과 의류제품의 수출은 부진했습니다. 석탄 같은 광산물은 지난해 대EU 수출이 전혀 없었고 의류는 60만 달러어치를 수출하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방직용 섬유직물 제품의 경우 2014년과 대비해 수출액이 대폭 줄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반면 북한이 EU에서 수입한 주요 물품은 보일러 기계류가 약 300만 달러, 의료용품이 약 290만 달러, 그리고 정밀 광학 검사기기가 약 17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EU 회원국으로 북한과 가장 무역을 많이 한 나라는 독일로, 독일과 북한의 교역액은 2015년 10월까지 약 76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한편 한국과 유럽연합 간 교역액은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약 810억 달러 규모입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나요?
네, 시작하기도 전부터 난항을 겪던 시리아 평화회담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에 공식 서명했다는 소식과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의 이슬람 사원을 방문한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 시리아 평화회담 소식부터 좀 살펴보죠. 시리아 평화회담이 시작도 하기 전부터 위태위태했는데요. 결국은 중단이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주 중단된 건 아니고요. 일단은 오는 25일까지로 잠정 중단되는 거라고 합니다. 스테판 데 미스트라 유엔 시리아 특사는 어제 저녁에 이번 평화회담의 본부로 사용하고 있는 스위스 제네바의 한 호텔에서 이 반정부 대표단과 회담을 가진 후에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예. 자, 회담이 이렇게 중단되는 이유, 이 데 미스트라 특사는 이유를 뭐라고 밝혔나요?
예, 데 미스트라 특사는 솔직히 첫째 주에 이 회담 준비를 위한 대화를 가지고 난 뒤에 우리 쪽은 물론이고 이해 당사국들 역시 좀 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데 미스트라 특사는 이는 회담의 실패나 끝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2월 25일이 지나서 회담이 재개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하지만 앞서 반정부 대표단 측은 시리아 정부군과 러시아군이 회담 기간 중에도 반군에 대한 공습을 계속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발이 좀 컸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시리아 반정부 대표단인 최고협상위원회의 리아드 히잡 대표도 어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렇게 회담이 중단된 게 시리아 정부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히잡 대표는 특히 시리아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만 벌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리아 반정부 대표단인 최고협상대표단은 인터넷 단문 전달 사이트인 트위터에도 어떠한 가시적인 진전이 있기까지는 회담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시리아 반정부 대표단은 오늘 이 제네바에서 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데미스트라 특사도 시리아 정부 측의 처사를 비판하는 듯한 그런 언급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데미스트라 특사는 어제 성명에서 이 시리아 정부가 반군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의 민간인들을 위해서 식량이나 의료품 전달 등 인도적인 지원을 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반정부 대표단의 히잡 대표 역시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 이 회담에 참여했는데 예상과는 반대 상황이 벌어졌다면서 시리아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예. 자, 사실 이 최초의 그 협상의 전제 조건이 인도적 지원 또 반군 지역에 대한 공습 중단 이런 것들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당초 시리아 정부가 이 공습 중단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바람에 이 평화회담 자체가 성사되기 어려울 듯 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특사의 중재하에 시리아 정부가 인도적인 지원을 하는 조건으로 이 협상에 임했는데요. 이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이 반정부 대표단이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리아 정부군과 러시아군은 최근 며칠 동안 이 반군 거점 지역인 시리아 북부의 알레포 일대에 대한 공습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 자, 시리아 정부 측 평화회담 중단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시리아 정부 대표인 바샤르 알 자파리 주 유엔 대사는 이 반군 측이 제네바에 도착한 이래 줄곧 이 데미스트라 특사와의 회담을 거부했다면서 회담 결렬의 책임을 이 반정부 대표 쪽으로 돌렸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또 이 반정부 대표단인 최고 협상위원회의 대표성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 협상 중단의 책임을 서로에게 지금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번 그 시리아 평화회담은 시리아의 오랜 그 내전을 중단하기 위한 이 토대를 마련하는 장으로 상당히 기대를 많이 모았었는데 일단 결국은 잠정 중단이 된 걸로 보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 반정부 대표단이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 어떤 실질적인 진전이 있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제네바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데미스트라 특사가 말한 대로 2월 25일쯤에 회담이 다시 성사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12개의 나라를 한데 아우르는 거대한 경제 공동체죠.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 드디어 공식적으로 서명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계 최대 자유무역 조약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12개 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이 뉴질랜드 오클랜드시에서 현지 시각으로 4일에 정식 서명식이 있었습니다. 이 서명식에는 존 키 뉴질랜드 총리와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 12개 나라 대표들이 참가했습니다.
네, 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이 출범하게 되면 전 세계 경제의 40%가량을 차지할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었는데요.
네.
어떤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예, 미국과 캐나다, 호주, 일본,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그리고 뉴질랜드입니다. 원래는 4개 나라로 출발했는데요. 2008년에 미국과 호주, 캐나다, 일본 같은 나라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판이 아주 커졌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현재 TPP 참여 의향을 보인 나라로 분류돼 있습니다.
네, 이 한국뿐만 아니라 이 TPP 참여 의향을 보인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 TPP 가입은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내에 꼭 이루고 싶어한 수건 사업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사실 첫 취임 이듬해부터 이를 추진해 왔는데요. 하지만 이런저런 반대에 부딪혀서 그동안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미 의회에서 공화당이 주도해서 TPP 가입을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통과되면서 이 TPP 가입에 성큼 다가서게 됐습니다.
네, 바락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TPP 정식 서명식을 바라보는 감회가 조금 남다를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곳 워싱턴 시간으로 어제 이 3일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TPP 서명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이 TPP로 인해서 미국이 국제사회에서는 지도력을 더 강화하고 또 국내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서 경제가 더 성장하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TPP가 21세기의 규칙을 만드는 나라가 중국 같은 나라가 아니라 여전히 미국이 되게 해줄 거라고 말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찬성하는 입장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 서명식이 열린 뉴질랜드에서는 TPP에 반대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있었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서명식이 열린 오클랜드시 그리고 웰링턴 등 뉴질랜드 주요 도시에서 이 수백 명의 시위대가 TPP 반대를 외치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이 정부가 국민의 지지 없이 TPP에 서명하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TPP 반대자들은 TPP 때문에 국내 시장에 이 외국산 상품이 넘쳐나서 국내의 중소업체들이 위험에 빠지고 또 국내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뺏길 것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회원국들이 협정문에 서명을 하게 되면 곧바로 발효가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제 각 회원국들은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는데요. 협정문 서명일로부터 2년 안에 이 회원국들 모두 의회의 비준 등 필요한 절차를 다 끝내면 그로부터 60일 후에 정식 발효가 됩니다.
예.
하지만 당장 미국만 해도 이 공화당 소속의 미치 맥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 뒤에나 이를 심의하겠다고 벼르고 있어서 오바마 대통령 임기 내에 의회 비준을 보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이슬람 사원을 방문했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에 있는 볼티모 이슬람 소사이어티를 방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할 때 이슬람 사원을 방문한 일은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내 이슬람 사원을 방문한 건 취임 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이곳에서 지역 이슬람 지도자들 그리고 또 학생들과 만난 뒤에 연설했습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예, 다른 종교에 대한 관용 또 단합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먼저 미국의 이슬람 신자들이 미국 사회 곳곳에서 봉사하고 있다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무슬림, 그러니까 이슬람 신자들은 미국의 건국 초기부터 미국 사회의 구성원이었고 미국의 장래를 위해서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여러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프랑스 파리와 또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에서 있었던 그 사건들 때문에 그 이슬람 극단주의 또 이슬람에 대한 미국인들 사이에 반감정이 좀 커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네. 이런 문제도 언급을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이단 테러로 이 무슬림, 이슬람 내 미국 내 이슬람 신자들이 편견의 대상이 되고 있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미국 내 이슬람 신자들 가운데 마치 2등 시민처럼 느끼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인은 모두가 한 가족인데 이 가족의 일부가 2등 시민 취급을 받는다면 이는 미국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미국의 수정헌법 1조에서는 모든 사람이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보장하고 있는데 네. 오바마 대통령이 종교의 자유도 강조했다고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종교나 문화가 다르다는 걸 이용해서 이 미국 사회를 분열하려는 세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종교를 떠나서 모든 미국인은 평등하다면서 미국의 핵심 가치인 종교의 자유를 잊지 말자고 촉구했고요. 또 3대 미국 대통령을 지낸 이 토머스 제퍼슨을 예로 들면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이 종교의 자유가 단순히 종교를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를 강하게 하는 힘이란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하지만 그 최근 반이슬람 감정이 커지면서 정치권에서도 이슬람 신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공화당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경우는 이 모든 이슬람교도의 미국 방문을 당분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연방의회에서 시리아 난민 수용을 거부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연설에서 정치인들의 반이슬람 발언을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 종교에 대한 공격은 모든 종교에 대한 공격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느 한 종교가 공격을 받는다면 모두가 이에 맞서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자, 또 최근 그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테러 사태의 배후에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이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ISIL 이야기도 언급을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전 세계의 이슬람 신자들이 테러를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미국이 이슬람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같은 단체를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ISIL을 도와주는 행위라고 말했는데요. 그런 사고방식은 미국의 적을 돕고 미국의 안전을 해친다는 겁니다.
예. 자,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그 이슬람 사원 방문과 관련해서 또 연설과 관련해서 정치권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예, 공화당 후보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요.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오랫동안 이 오바마 대통령이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는 식의 발언을 해왔는데요.
예.
예, 어제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슬람 사원에 가면 편하게 느껴지니까 갔을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후보는 대통령이 나라를 분열시키는 또 다른 예라고 말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항상 인종이나 경제, 종교 문제를 들어서 미국인들을 서로 대립하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제프 씨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슬람 사원 연설이 적절했다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대통령이 이런 문제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박영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비오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한편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오후 늦게부터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4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도, 낮 최고기온은 2도로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오전에 맑고 오후에는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8도, 최고는 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강계 구름 많고 최저기온 영하 18도, 최고 영하 5도, 해주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5도, 최고 2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흥 오전엔 맑겠고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8도, 최고 영상 3도. 장진 오전에 구름 조금 끼고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영하 24도, 최고 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해산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최저 영하 22도, 최고 영하 7도. 선봉은 오전에 구름 조금 끼고 오후에 많은 구름이 예상됩니다. 최저 영하 10도, 최고 영하 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살펴봅니다. 동해는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고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모레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모레는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낮까지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2에서 3m로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한국어 저녁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은 미사일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이란 군 고위 지휘관이 밝혔습니다. 이란 반관영 언론인 파르스 통신은 오늘 이란의 미사일 능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아타울라 살레히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의 말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살레이 총사령관은 특히 이란에 대한 탄도미사일 관련 유엔 결의는 신경 쓰지 않고 있으며 이는 핵합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살레이 총사령관은 그러면서 미사일 개발은 우방국들에게는 위협이 아니지만 적들에게는 위협이 될 것이라며 이스라엘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지난해 서방 주요 6개국과의 핵합의로 핵개발 관련 제재들은 해제됐지만 미사일 관련 제재는 아직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은 지난해 10월 유엔이 금지하는 정밀 유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해 결의안을 위반했으며 곧바로 미국은 추가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가 이틀간의 평양 방문을 마치고 오늘 귀국했습니다. 우다웨이 특별대표는 베이징 공항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당국자들에게 해야 할 말은 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금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 특별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자제할 것을 요구했지만 뚜렷한 답을 받지는 못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은 앞서 어제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한 북한에 신중하게 행동하라며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우다웨이 특별대표의 방문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도발에 나선다면 북중 관계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어렵게 진행 중이던 시리아 평화회담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스테판 데 미스트라 유엔 시리아 특사는 오늘 시리아 반정부 협상 대표단과 만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회담 당사자들 모두가 아직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미스트라 특사는 또 일시적인 중단이 회담 종료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시리아 정부가 반군 장악 지역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을 방해해 어떠한 진지한 토론도 이루어지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시리아 정부 측 협상 대표는 이번 회담은 반정부 측이 전제 조건을 내세우는 바람에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세계 경제의 약 40%를 차지하는 미국 등 12개 나라 대표들이 오늘 뉴질랜드에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협정 당사국 장관들은 이 협정이 각국의 번영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속가능한 경제 개발을 증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TPP를 자신의 재임 중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TPP는 해외에서 미국의 지도력을 강화하고 국내적으로는 좋은 일자리를 지원할 것이라며 의회에 신속한 비준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TPP가 미국인들의 일자리 비용을 증가시키고 미국 시장의 해외 상품줄이 넘쳐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난해 연간 실업률이 4.2%로 집계됐습니다. 쉬사우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장은 오늘 기자설명회에서 지난해 도시근로자들의 실업률이 4.2%로 나타났다며 중국은 지난 10년간 평균 4에서 4.3%의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쉬 위원장은 특히 지난해 실업률은 정부의 목표치 4.5%보다 여전히 낮다며 이는 사회적 갈등을 빚지 않는 건전한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공식 실업률 통계에 의문을 제기하고 중국 경제는 이미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라크에 파병된 미군 규모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많다고 미국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싸우는 이라크 보안군을 훈련하고 준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 지상군 병력 3,550명이 파병됐다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라크 주둔 미군 병력은 3,870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스티브 워런 연합군 대변인은 순환 배치되는 병력 규모 등을 감안해 당초 발표치보다 수백 명이 더 파견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